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종과 상전의 관계에 관한 말씀을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은 당시의 그 종, 당시의 노예와 주인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저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사회생활에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원리를 잘 살펴보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원리를 알려주시지만 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원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로 주실지라도 세상의 원리와는 반대되는 원리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알려주신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자녀 간의 관계도 다 그러해요. 세상의 원리하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너무나 달라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금의 사회에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하고 우리의 원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죠? 예수님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 예수님을 빼고 보면 이 사회에서는 예수님이 없는 이 사회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나 사회생활의 원리, 사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원리는 다 자기의 권리를 찾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자기 권리를 찾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 권리를 뒤로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 겸손히 낮아져 섬기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요새는 더 세상이 악화되어 갈 때마다 자기 권리를 찾는 것이 모든 삶의 원리가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과 사회의 원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리들이 다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에서 나오는 거죠. 정당한 권리를 찾는 거 나쁜 거예요? 정당한 권리를 찾는 거 절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악한 것으로 가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예요. 죄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찾는 것이 더욱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부부관계나 부모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지금 시대는 각자의 그 죄성 때문에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찾는 원리가 주장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 은혜 속에서 정하신 올바른 관계조차도 증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밖에도 이 세상은 사회적인 가치관에서도 지금 더 타락해가고 있어요. 이 권리 자유 찾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요새 가장 많이 보는 건 뭐죠? 성별의 자유. 도대체 성별이 몇 개나 나오는 거예요? 낙태의 자유, 무분별한 이혼의 자유, 아니 교회 안에서도 자기 멋대로 믿는 자유를 인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 쉽게 얘기하면 이 원리는 무슨 원리일까요? 결국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원리예요. 죄인들이 추구하는 이러한 자유와 권리는 결국에는 자기가 주와 하나님이 되어 섬길 자가 아니라 자기가 최고로 섬김을 받는 위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대적하되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갈수록 이 세상과 사회의 원리는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까지 이러한 원리가 주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리가 사라지고 신앙 고백이 없어지느냐.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권리가 아니라 거짓 자유와 권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하나님 아들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단이 주는 거짓 자유와 거짓 권리의 행사예요. 물론 그 안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도 없고 십자가 사랑도 없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반영하는 삶의 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이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권리 자유 찾더라도 하나님이 빠지면 거짓이죠, 일단은. 이 거짓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죄와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참 자유는 죄와 사망과 사단과 이 세상에서 노예되었던 것에서 자유, 즉 하나님 아들의 자유, 말씀 안에 있는 자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자유, 천국의 자유를 말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삶을 따라가는 자유. 이게 진짜 자유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들의 자유, 천국의 자유를 어떻게 행사하셨나요? 그 참 자유를 가지고 그저 자기 권리를 찾는 원리, 그저 정당한 삶을 살아가는 원리로 사셨나요? 아니면 자기 소견대로 나아가고 그런 원리로 살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히려 종과 같이 겸손히 낮아져 죽기까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사셨습니다. 하나님도 자유를 이렇게 행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서 나 혼자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오히려 죄와 사망과 이 세상과 사단의 종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사망과 이 세상과 사단의 종된 것에서 자유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 자유여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종과 같이 예수님처럼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 자유란 그저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에서 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 여기까지 가라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 권리를 정당하게 찾는 것만으로 주장하는 삶을 살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권리를 내려놓기까지 종과 같이 낮아져 섬기는 원리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푸신 십자가 사랑의 원리죠. 우리가 이 복음의 원리를 기억하고 천국 백성의 원리,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원리를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의 사회 질서와는 다른 관계가 나온다는 거죠. 종과 상전의 관계, 당시로 하면 노예와 주인의 관계. 그러면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종들은 그리스도께 하듯 자기 상전에게 순종하고 상전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듯 그 종들에게 선대하고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예수님께서 노예제도, 지금 말씀이 노예제도를 허용하시는 걸까요? 아닐까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당연히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노예제도 자체를 금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아닙니다. 즉, 세상에 노예제도가 없어지는 것이 꼭 성경 말씀의 원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는 노예제도가 있어요. 어떤 노예제도일까요? 우리가 성경 찾아보겠지만 사람을 강제로 납치하여 팔아넘기는 노예제도. 이러한 노예제도는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십니다. 일반 은혜 안에서 공평과 정의의 원리에도 이것은 큰 죄악으로 다루라고 하세요. 사실 미국의 노예제도가 이런 면이 있었죠.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팔아넘기며 강제로 노예로 삼았던 모습이 있었죠. 출애굽기 21장 16절에 가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강제로 납치해서 팔고 노예로 삼고 또 팔고 이렇게 되면 큰 죄로 여기시고 죽이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사회법에도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종의 제도를 허락하신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노예를 삼는 것은 큰 죄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노예 제도를 다 없애고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민주주의, 더 나아가 공산주의를 더 성경적이라 할 수 있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교회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빌레몬과 오네시모 살펴보았죠. 그 교회 안에 신분이 빌레몬 같은 주인도 있었고요. 오네시모 같은 종들도 있었어요.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게 기독교와 교회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나 초대 구약이나 초대교회 때에도 여전히 노예 제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종과 상전에게 따로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종과 상전을 없애라! 그게 내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종은 종대로 그 위치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상전은 상전대로 그 위치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라. 종과 상전의 질서 자체를 없애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회제도를 없애는 게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회제도가 있든지 종의 위치든 상전의 위치든 그런 세상 원리를 뛰어넘는 천국의 원리와 말씀의 지침으로 살아가라. 이걸 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비록 아까도 말씀드렸죠.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세상적으로는 상전과 종의 관계였지만 그것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로 살아가며 천국에서 살아갈 삶을 증거하라. 믿음으로. 세상 현실은 안 바뀌더라도. 그렇다면 성경이 허락하는 노예제도, 종의제도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허락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종이 되는 자가 있었고 상전이 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자들이었죠?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종과 상전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즉 누군가 합당한 값을 치르고 그 노동을 사서 소유하는 것. 그때 법적으로 상전과 종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기업을 무르고 살아가게 하셨죠. 그래서 각자 각 가정마다 기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때로 가난하여져서 살기 힘든 백성들이 생겨나는 때도 있었고 그때 그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법적으로 다른 가정의 종이 되어 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건 허용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 그 종된 삶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 있었죠? 언제? 자신이 열심히 해서 그 빚을 갚는다든지, 자신이 할 수 없으면 자기의 친족 중에 친족 구속자가 그 다른 사람 친족 구속자가 대신 빚을 갚아줘서 탕감 받든지, 그리고 또 한 번은 모든 종들이 다 탕감 받고 다 종된 것에서 해방되는 때가 있었어요. 언제죠? 예, 희년이에요. 안식일이 일곱 번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째 오는 신년에는 모든 종된 삶에서 하나님이 모든 상전이 되셔서 다 갚아주고 종된 것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은혜의 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현실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다 자기 각각의 기업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종과 상전의 관계는 법적으로 합당한 값을 치르고 그 노동을 사서 소유하는 것을 의미했다는 거죠. 그래서 종은 상전을 순종하며 일해야 했고 상전은 종들에게 그 일한 만큼 합당한 값을 치러줘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로 오면 우리의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 법적으로 employer, employee, 그죠?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고용인은 그 노동 계약에 따라 고용대의 일정한 대가를 받고 고용주의 일을 맡아서 해주는 사람이고, 고용주는 그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주고 고용인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도 오늘 본문이 알려주시는 종과 상전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종과 상전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아닌데 요새 회사 이런 거 보면 꼭 종과 상전 같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원리들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각자 있는 위치에서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신실하게 다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올바른 자유와 권리의 행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가장 낮은 고용인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자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 자유는 예수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이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곳이 어디든지 겸손히 낮아져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속한 천국의 현실이죠. 그 천국의 현실이 가장 뚜렷하게는 교회 안에서 드러나야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도 확장되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예수님 증거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들의 참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도 오히려 낮아져 종과 같이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든 상전으로 부르심을 받았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원리부터 올바로 깨닫고 지혜롭게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으로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우리가 그것을 다 증거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런 삶의 원리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직장생활을 할 때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내 정당한 권리, 권리, 권리 이것만 찾으며 갈 거라는 거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넘어선다는 거죠. 그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를 내고 그분의 삶을 증거하는 그 목적까지도 우리에게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 형상으로 새롭게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제 사회생활에서도 직장생활에도 그런 부르심을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네 가지로 알려주시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비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마태복음 5장 5장 38절에서 42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 잘 보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원리는 어떤 원리로 얘기해 주시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는 거죠. 이것은 구약에서도 알려주신 사회법의 원리고요. 지금도 일반 은혜로 다스려지는 이 세상의 공평과 정의의 원리죠. 정당한 권리를 찾는 원리. 받은 대로 갚아주고 행한 대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원리. 그래서 자기 권리와 자유를 지키고 보호받게 하신 원리. 이 원리가 나쁜 거예요? 절대로 나쁜 원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로 이 죄악 세상이 더 큰 죄악으로 가는 것을 지켜주시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의 원리가 그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원리로만 살아가다 끝난다면 그 안에 누가 예수님이 계시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어디서 증거되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냐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된다. 이 원리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원리라서가 아니라 이 원리를 뛰어넘는 천국 백성들의 원리, 십자가 사랑이 그 원리 속에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39절에 가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근데 어떤 식으로, 어떤 자가 악한 자고 어떤 식으로 대적하지 말라는 것을 잘 보세요. 첫 번째로 보면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두 번째로는 누가 송사하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가져가게 하라. 세 번째로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 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여러 번 살펴본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천국 백성들이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들은 도대체 그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는 것이 올바른 거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이에요 이게 다? 예수님처럼. 그런데 각각의 그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다 보시면 받은 대로 갚아주는 원리가 아니라 종과 같이 낮아져 짐을 지기까지 섬기는 사랑의 원리예요. 이것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저 내 권리, 내 정당한 자유, 내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도 이웃의 유익을 위해 짐을 지고 섬기기까지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라는 겁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는 원리가 아니라 종과 같이 낮아져 섬기는 사랑의 원리가 그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 사랑이 그 삶의 원리에도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확장되어 증거되어 예수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다 보시면 정당한 권리, 이에는 이 눈에는 원리는 내 유익을 찾는 원리예요. 그렇지만 이 네 가지 원리를 보면 남의 유익을 위한 원리입니다. 세상 삶에서도, 세상 비즈니스에서도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저 어떻게 하면 저것들 다 뺏어가지고 내 것으로 다 채울까? 이게 아니라 그 내가 저들을 잘 섬겨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저들의 유익을 줄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마음속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다 배웠지만 한 가지씩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요. 5장 39절에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누군가 우리를 미워하고 이유 없이 모욕하고 해를 입힐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에도 물론 정당한 권리 행사하는 것 중요하지만 받은 대로 갚으려고만 하는 원리만 하지 말고 왼뺨도 돌려대는 원리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참뜻은 뭘까요? 나를 미워하고 모욕하고 해를 입히는 자들을 용서하고 아니 적극적인 사랑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힘없고 바보 같은 모습이 아니라 천국의 힘을 증거하는 모습이고 하나님 아들의 자유를 증거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원리는 자기 권리와 소유를 지키기 위해 보복해야 되죠. 오른뺨 맞으면 오른뺨 쳐야 돼요. 그래야 나를 안 건들죠. 그런데 예수님 닮은 자들은 오히려 우리 자신의 것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바보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무조건 평화주의, 무저항주의, 비폭력주의를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세상 도덕이에요. 그저 무조건 당해. 이 뜻도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가 오른뺨을 치면 가서 오른뺨이 아니라 왼뺨까지 두 번 다 쳐줘야 그 힘이 드러나고 건들질 않지만 천국에서는 누가 오른뺨을 치면 가서 왼뺨을 돌려대라. 그 힘이 그렇게 드러난다. 왜? 이 세상은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즉 서로 종과 같이 낮아져 섬기는 삶의 원리입니다. 상대편의 유익을 생각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세상이나 직장에서 맺는 관계도 치유롭게 이 원리를 증가하라는 겁니다. 이 원리의 깊은 뜻은 뭘까요?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로 가실 때 죄인들이 예수님의 뺨을 쳤어요. 그리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못 박아 분노하며 죽였어요. 예수님이 애매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되시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그들을 다 치시고 심판하시고 끝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왼편까지 돌려대셨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저 무조건 이쪽도 때렸으니 이쪽도 맞아줄게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셔야 될 심판을 자신이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십자가에서 힘없이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고 죽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의 죄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천국의 힘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세상은 절대 보지 못했다. 알 수도 증거할 수도 없는 원리. 아니 세상은 이것을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이 원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해서 더 큰 보복 받을까봐 두려워서 비굴하게 왼뺨까지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사랑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기쁘게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니 저주하고 모욕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들의 유익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눈감아주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 죄를 그냥 눈감아주고 내가 무조건 니네 죄 용서해줄게 이런 거 아니셨잖아요. 우리 죄를 다뤄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믿게 되는 거지 그냥 믿게 되는 거예요. 죄를 무시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죄를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분별하고 올바로 판단해서 내 짐으로 지기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 삶의 원리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결국은 종과 같이 짐을 지면서까지 섬기고 사랑하는 원리예요. 여기까지 드러나라. 참 어려운 말이죠. 지혜롭게 해야죠. 물론 뭐 무조건 가서 그냥 당하고 뭐 이 지혜롭게 이 모습도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증거돼야 할 원리지만 우리 사회생활에도 지혜롭게 이 복음의 원리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라. 마태복음 5장 40절에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옷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권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벌거벗음을 가릴 수 있고 추위를 피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도 옷에 대한 권리는 하나님이 보호받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에 가면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옷은 졸려줘라. 아무리 빚을 줘도 옷은 빼앗지 말라. 이런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은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송사를 하여 속옷을 가지는 자가 있으면 겉옷까지 내어주라. 빼앗기지 않으려고 빼앗겼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되찾으려는 그 원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원리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한다는 거죠. 그 최소한의 권리까지도 포기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기까지 낮아져 섬기라. 왜? 누가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실제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겉옷뿐 아니라 속옷까지 다 제비 뽑아 나눠 가지려고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생명까지 취해가려고 했어요. 죄인들은.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다 내어주셨습니다. 세상 법정이 불의하게 심판했지만 다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겉옷뿐 아니라 속옷까지 내어주시며 완전히 벌거벗기운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까지 다 주셨어요. 왜? 우리를 위한 크신 사랑 때문에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생활이든 직장이든 지혜롭게 이러한 마음이 증거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자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41절 고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 로마법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로마인이 유대인들이 마치 종과 같았기 때문에 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짐을 대신 들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같이 가져야 됐어요. 굉장히 낮아지는 모욕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어떤 자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 왜? 이것도 누가 우리에게 하신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삶을 끝까지 동행해 주셨는데 종과 같이 낮아져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어디까지 동행해 주셨어요? 오리, 심리, 백리까지? 아니에요. 십자가 죽음과 심판의 자리까지 거기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 삶이 나타나야 된다. 우리 사회생활, 우리 직장생활에도 지혜롭게 이러한 삶을 살며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그저 정당한 권리 찾는 것을 넘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구하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원하는 자에게 무조건 다 내어주라는 의미가 아니죠. 게으르고 일을 하지 않는 자들 먹지도 말라고 하셨고 교회에서는 그 죄를 다뤄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계속해서 내어주고 무조건 잘해주는 거, 그거는 그들이 죄짓는 것을 더 도와주는 것이 되죠. 그런데 정말 필요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원할 때, 그들이 필요할 때 거절하지 말라. 비록 되돌려 받지 못할지라도, 손해볼지라도 먼저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내어주라. 꼭 재물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돈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사회생활이나 직장에서도 동료들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민감하여 그들이 어떤 삶의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필요에는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채워주고 대가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증가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것을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가장 큰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증거되어야 된다. 즉, 십자가 사랑의 원리가 어디까지 확장되어 나타나야 되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게 그저 복음 전하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부관계에도, 부모자식 간의 관계에도,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행사해야 할 자유와 권리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의 원리. 그게 진짜 자유, 진짜 권리의 행사예요. 우리 천국 가면 하나님 자녀로서 어떤 자유, 어떤 권리 행사하며 살아갈 거예요? 거기서도 내 거, 내 거, 내 거 이러고 내 정당한 권리, 내 자유 이러고 살아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형제들을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하여 예수님 사랑을 증거하고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 형제들의 이웃의 짐을 내가 대신 지기까지 종과 같이 낮아져 섬기는 삶의 원리로 분명히 살아갈 겁니다. 그 원리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라.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먼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더욱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른 이들의 짐을 지고 그들의 유익을 위한 삶의 원리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천국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더욱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사회나 직장에서조차도 지혜롭게 이 사랑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할 수 없는지요. 그런데 이것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랑을 증거하며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조차 그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당한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고 채워주고 섬기는 그 자유를 더욱 행사하고 그 아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사랑의 은혜를 더욱더욱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이 예수님의 삶에서 자라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